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보석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가운데의 보석, 다이아몬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광채와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한 장 한 장이 다 귀하고 또 소중한 말씀이지만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달 11월은 무슨 달로 부릅니까? 감사의 달, Thanksgiving Day가 있죠. 그러면 10월은 무슨 달일까요? 10월은 종교 개혁의 달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독일의 비텐베르거 교회 문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면은 루트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거 교회 대문에 로마 교회의 부패와 면제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10월은 이제 종교개혁의 날이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살고 죽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이 루트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개혁을 일으켰던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유 좋단 말이죠.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이 말의 유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승전보가 날아오면은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치료약이, 또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가족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하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 다양한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1세기죠. 주님이 탄생하는 그날 밤 저녁 유대 땅 베들레헴 한밤중 빈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오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다 하는 이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은 그 당시에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서글프고 힘들고 괴로운 소식밖에 없었는데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게임을 보는 오고 가면서 제가 게임을 봤습니다. 예, 아직까지 제가 좀 그런 면도 있는데 제가 이제 9회 이기고 있다가 9회 초에 뉴욕에서 홈런을 쳐가지고 동점이 딱 되더라고요. 적 안 되구나 싶어서 딱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마루에서 와 소리가 났습니다. 가보니까 그 장면 못 봤지만 알투베가 홈런을 쳐가지고 이제 우리 휴스턴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소식은 휴스턴뿐만 아니고 애스트로 팬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굿뉴스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을 바꿔서, 그죠? 졌던 뉴욕 사람들, 또 양키스 팬들에게는 얼마나 나쁜 소식, 비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인들은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 전이었죠. 제가 총회와 노회가 열렸던 산호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있는 아주 첨단의 도시이죠. 저는 회의를 참석하고 그 많은 사모님들 함께 참석해서 저는 회의를 하고 있지만 아내는 사모님들과 대화도 하고 뭐 그곳에 바다도 가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산호세에 가면은 그 아마존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나갈 때 캐시어도 없는데 들어가서 물건을 탁탁탁 가져오면은 그냥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크레딧 카드 쪽으로 돈이 가게 된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4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했던 많은 일들을 지금은 기계나 또 기술이나 AI가 해서 앞으로는 사라질 직업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직업들 뿐 아니고 또 사라져가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라져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전통적인 편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요 몇 년 사이에 손으로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저 생각 예전에는 편지를 한 분이 손으로 드셨는데 가능하면 다 다른 걸로 하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1960년 고 후반이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에 12월이 되면은 숙제가 뭔가 하면은 국군 장병 아저씨들에게 유문 편지 쓰기. 그때는 싫더라고요. 숙제니까. 그렇지만 12월이 되면은 숙제로 유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군인이 되어서 군대 가니까 12월이 되니까 유문 편지가 오니까 그 숙제였지만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것도 심지어 여고에서 편지를 보내준다면은 군인들이 환승을 지를 정도로 편지가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편지를 별로 안 합니다. 그죠? 편지 대신에 뭐 텍스트를 보내거나 또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소식을 다 주고받는데 바울이 사역했던 1세기에는 편지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거의 유일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7권 가운데에 21권이 편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그 뒤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성경에 서자가 붙는 것은 모두 다 편지란 말이죠. 21권의 편지 가운데 13권의 편지를 바울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편지라고 하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편지를 받은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대상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의 수신자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가 이 편지의 수신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로마에 꼭 가야 하겠다 하는 로마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후에는 로마에 가야지 로마를 품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는 길을 쉽게 열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법, 로마의 도로 가면은 그 당시 로마가 자랑했던 지금도 그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만은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는 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길이 막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다가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을 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자,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갔고 바울이 제일 처음에는 좀 자유롭게 집에 살면서 군인이 지켰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간이 되어서 바울에게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들인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었던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바울이 직접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능력이죠. 다이나마이트가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로마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휴스턴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S교회라고 하면 아, 그 교회는 목장, 또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 S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하면 아, 목장과 가정교회의 원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5절에 읽어봅시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 저희 집은 누구 집인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도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1세기 로마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들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또 이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워졌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천주교라고 하면 우리 천주교를 어떻게 부릅니까? 카톨릭이라고 부르죠. 그럼 카톨릭이라고 저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꼭 천주교에 카톨릭이라는 말을 붙이려고 하면 우리 집사님 말씀드린 나 집사님 말씀하는데 로만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가 캐톨릭 교회고 천주교회는 반드시 로만 캐톨릭을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보편적인 교회면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꼭 이 캐톨릭 불침 로만 캐톨릭 교회,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 교회인데,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그죠?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순교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듣고 감격하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얘기죠. 내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로마 교회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결국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로마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회교들의 소원이 내가 생전에 메카에 가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은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명절이 되면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갔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만 갔던 것이 아니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던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이 왜 왔을까 그 명절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 사람들이 명절에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을 만났던 적도 있고,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가 오순절이 명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다양한 곳에서 왔는데, 그 가운데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고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돌아갔고, 또 로마에서 온 개종한 이방인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또 문화적인 배경,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소수지만은 로마 귀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로마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편지를 보낸 사람, 발신자, 누가 편지를 보냈느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잘 닦여진 도로와 훈련된 군인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때마다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로마로 왔는데, 이들이 포로가 오면은 그 되는 것은 종과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에는 로마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방인들 또 대도시에 몰려 살았던 많은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에 로마는 이방인이 로마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방 출신이든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든 주로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 로마에서는 2등 시민으로 생존을 위해서 고단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바울은 아직도 그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종, 노예는 참 듣기 싫은 단어인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 시트콤, 한국의 최초의 시트콤이 1993년에 방송된 오박산의 사람들, 이것이 최초의 시트콤인데, 그죠? 여러분 보신 분들, 저도 몇 편은 본 것 같은데요. 그게 보면은 그 치과에서 오박사는 예전에 출신이 모슴 출신이었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은 안절부절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가 종이었다라고 하면은 좀 부끄러운 기억인데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1세기 로마에서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체가 아니고 물건과 같은 천하디천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 종과 당나귀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종은 말로 대화로 서로 통하고 당나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차이를 두었죠. 그 종은 물건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 주인이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답을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을 맺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합법화된 사회에서 종은 메인 사람입니다. 메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끌리면 끌리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고 또 인생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것은 우리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세 번째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살아갈 때 나는 오로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삶을, 나는 주님께 매였기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였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지금 성령님께 매였기에 하나님께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은 성령님께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묶이고 사명에 묶여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님에게 매이고 또 사명에 매였을 때에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바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가까이 갈 때 우리도 성령에 매일 수 있고 또 말씀에 매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도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시간들과 모든 것들이 끌려가고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떠오르는데 삼손이 어떻게 모든 싸움과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머리가 길어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이 머리가 길 때 우리가 보통 생각, 아, 삼손의 싸움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나.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기 주셨던 약조인데 실제로 삼손이 싸움에서 이긴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만이 길어서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 13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제가 보면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사울을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싸움에서 삼손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4절 말씀.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그 다음 또 넘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은 백전백승 모든 싸움과 전투를 이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 한번 봅시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삼손은 그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물론 긴 머리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지만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머리를 깎지 않겠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삼손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성령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와 말씀과 멀어졌을 때는 삼손은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좀 오래된 2014년의 그런 기사인데 우리 떠나온 조국 한국에 대한 기사인데 한국의 4대 중독자 와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 기사를 보니까 첫 번째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2014년이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233만인데 사회적 비용이 얼마 정도 돈이 쓰이는가 하니까 49억 달러. 49억만 원이 49억 달러. 그리고 도박에는요. 한 220만 명이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돈이 661억 달러. 술에 매인 사람들이 약 155만. 그러니까 뭐 한두 잔 술 즐기는 술에 중독된 알코올릭이죠. 155만에 195억 달러가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약은 10만, 그리고 21억 달러. 2014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늘어가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고 빠져 깨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들에게 매이고 중독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실제로 게임이나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에 붙들리고 매이면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풀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주님의 종이 될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될 때 그 묶인 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매이고 기도와 말씀에 매일 때에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악한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종이면, 종이라고 하면 끌면 끄는 대로 가게 되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과 악한 사단의 종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종교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 교인들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바울은 극렬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대교를 위해서 모든 것 삶을 올인했고 기독교 방문을 위해서 전 생애를 투자를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했고 방향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고 그의 생애가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또 사명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수많은 갈래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지옥길이냐 천국길이냐, 주님의 메인 길이냐 마귀의 메인 길이냐. 우리가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묶여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 내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내 생애 가운데서 끊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유를 얻기로 하면은 내 생애가 주님께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기도와 말씀에 매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붙잡고 한번 평생을 주님께 매여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